김영하 산문집 여행의 이유. 예, 요즘 베스트셀러 유명합니다.
베스트셀러 많죠.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냥 그, 알쓸신잡?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가 기존에 여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생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또 기존에 뭐 사람들이나 옛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생각하는 관념들을 자기랑 겪어가지고 낸 책인데, 재미는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양장으로 만들어가지고 15,500원이나 13,500원이나 받을 만큼의 책인지.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법정 스님의 무소연이라는 책을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모든 걸다 버리면서 책을 절박한, 너무, 그러니까, 너무, 뭐지? 돈을 바란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라는 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의 가치가 있고 이렇지만은.
일단 김영하 값이지.
난 그게 별로 좀 좋지 않은 느낌, 별로 안 좋아 보였어.
작은 서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그 표지를 따로 디자인해가지고 또 그쪽에 그쪽 판으로 좀 보급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양장으로 하긴 했지만 또 그런 그 작은 서점들을 위한 어떤 배려의 어떤 표지를 만들어서 또 출간하기도 해서 김영하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그는 노년에 이스터 삼에 대한 책을 한권 쓰기로 했으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자 아내인 실비 세마를 대신 보낸다. 바야흐는 이런 분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능케 하는 이 현명한 방법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물리적인 위험은 한 사람이 떠맡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장소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그를 통한 재구성이라는 본질적인 작업에 헌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생각하면 무조건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꼭 가지 않아도 그 여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여행의 이미지, 꼭 가야 되고 그런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책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상하로 나눠서 두 권인데, 근데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그 수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워낙 애들도 나도 많이 그 부분만 읽었는데, 이렇게 그 책 안에서 그 부분을 읽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저작에 해당되는 책 안에서 그 파트를 읽는 것과 그냥 교과서나 자습서에서 그 파트만 읽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용은 똑같고 표현도 똑같은데, 왠지 나도 사실 이 책을 저기 대학교 때 정말 억지로 읽기는 했는데, 이 열하일기의 그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좋은 수필에 해당되는 그 글이 실려 있어서 교과서에는 많이 받고 배우기는 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진짜 그책 안에서 그 부분이 나올 때그 느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백탑이 나오고 나서, 탁 트인 곳에서 백탑을 보고 나서 이 박지원이 훌륭한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고시로구나. 라고 하자 정지사가 묻는다. 하늘과 땅 사이에 툭 트인 경계를 보고 벼랑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니지, 아니고 말고, 천고의 영웅은 울기를 잘했고, 천하의 미인은 눈물이 많았다네. 하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옷깃에 떨굴 정도였기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는 듯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사람들은 다만 칠정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은 모르지. 기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사랑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야.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게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도 우레와도 같은 것일세. 지극한 정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 저절로 이치에 딱 맞는다면 울음이나 웃음이나 무에 다르겠는가?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는 슬픔에다 울음을 짝지은 것일 뿐이야. 이 때문에 상을 당할 때 처음엔 억지로 아이고 따위의 소리를 울부짖지. 그러면서 참된 칠정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지극한 소리는 억눌러 버리니 그것이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기어 꽉 뭉쳐있게 되는 것일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건 갓난 아이에게 이 정진사가 또 물어봐요.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저도 의당 선생과 함께 한번 통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려. 그런데 통곡하는 까닭을 그 칠정 중에 고른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네. 그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지. 그 애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으로 눈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 같은 기쁨이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이치가 전혀 없이 즐겁게 이놈의 0709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이치가 전혀 없이 즐겁게 웃기만 해야 마땅한 건 아니겠나. 그런데 도리어 분노하고 한스러워하는 감정이 가슴속에 가득하여 끝없이 울부짖기만 한단 말일세.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 삶이란 성인이든 우미한 백성이든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갖 근심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서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갓난아이의 본래 정이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트이고 험한 곳으로 나와서 손도 펴보고 발도 펴보니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시원했겠는지. 어찌 참된 소리를 내어 자기 마음을 크게 한번 펼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걸 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이 글 책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탁 트인 곳에 나왔을 때 우와 우리 이런 감정 있잖아요. 근데 그 우와 하는 감정이 그게 다라면 눈물이 날거나 통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운다라고 하면 슬픔이라고만 연결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럼 왜 우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고 너무 슬퍼서 우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갑갑한 곳에 깜깜깜한 곳에 있다가 밝은 세상에 탁 나왔으니까 얼마나 갑갑했던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시야가 가려진 곳으로 걷고 있다가 사방이 탁 트이는 곳에 나왔을 때의 감정이 그 갓난아기랑 똑같다. 그래서 나는 통곡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제 책은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 쓴 디지털 미니멀리즘인데요. 이 책 이전에 딥워크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었거든요.
워크는
일하다 딥 깊게가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특히 행동 중독을 잘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알터는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룬 2017년 저서 거부할 수 없는 에서 특정한 기술이 우리의 뇌를 조종하고 해로운 경향을 초래하도록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파헤쳤다. 여기서는 우리 논의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곧 알게 되겠지만 기술 기업들이 행동 중독을 부추기는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거듭 나타나는 두 가지 힘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간헐적 정적 강화와 사회적 인정 욕구다. 좋아요 버튼이 페이스북 사용과 관련된 심리를 크게 바꿨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는 수동적인 수단으로 처음엔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게 깊은 양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비둘기들을 자극하는 예측할 수 없는 피드백처럼 작용하고 있다. 알터에 따르면 우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무언가를 올릴 때마다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좋아요를 몇 개를 받을까?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망하고 묻혀버릴까? 이것은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에 따르면 유사 쾌락이고 일종의 종소리와 같아서 만약 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기분이 나빠지고 이 기분이 나빠지는 이 중독의 메커니즘이 일반적인 중독을 다루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중독 양상과 너무나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이 간헐적으로 정적 강화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 페이스북을 글을 올린 다음에 1분 전에 올린 다음에 포스트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를 올린 다음에 미친 듯이 확인하는 일을 굉장히 쾌락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좋아요 버튼이다. 이 사람의 얘기는 이제 이런 거를 능동적으로 좀 거부하고 약간 일주일 한 달 정도 다 지우고 한번 백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것부터 다시 하나씩 해봐라. 일단은 한 번에 다 불을 끈 다음에 한번 다시 시작해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뒤에 가보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나오는데요. 그냥 딱 그냥 그 얘기하다 끝납니다. 네.
네. 아, 저는 원래 가고 싶었던 학과가 다 미술 고고학 그쪽이어가지고 유홍준 씨가 쓴 한국 미술사 강의였는데 사실 유홍준 씨가 쓴 여느 책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강의였어요. 재미를 위해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정말 진지한.
정말 강의.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려고 썼대. 몰랐어.
강의 교재지 필요했다고.
몰랐어. 도록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싶은 예를 들어 무령왕릉 뭐 사신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한 도록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일반 사람들의 취향에는 매우 비추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살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냥 미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따라서 미술사의 첫 머리는 인류의 탄생 과정으로 장식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청동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한국 미술사에 대해서 그냥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특히 좋았던 게 이 왜 불상들 보면 우리가 다 이 도상이 다른데 그거 맨날 뭐 모르잖아요. 미륵은 뭐 하고 있고 뭐 석가는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이런 게 그냥 다 찬찬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한국 미술사라는.
근데 저는 좋았던 게 이 사람이 그래도 왜 썰을 너무 잘 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팩트에 그래도 나름의 해석들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는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형식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빗살무늬라는 단순한 레퍼토리를 한정된 기법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이들의 삶에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삶의 형식이 변하지 않으면 의식도 변하지 않고 예술적 태도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거가 또 아 그래 맞아 뭐 이런 재미가 있어요.
짧은 문장인데 그 학자의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그 뭐라고 출판계에 끼친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또 쏠쏠한 재미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예전에 들어는 봤었는데 혹시 다들 들어보신 얘기인가요?
몰라요.
이게 삼국사기에 나온 얘기래요.
그냥 한 구절만.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사실 제가 알기로 신라 위주의 서술이었던 걸로 맞나요? 근데 거기서 백제의 미학은 삼국사기에서 백제가 위례성에 새로 지은 궁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글에 요약되어 있다. 그게 거미불루 화이불치인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냥 핀마이크랑 가까이 있는 소리만 들려서 들으면 안
돼요. 저는 가벼운 책으로 독일을 즐기는 건배사라는 책인데요. 이 작가가 나는 독일에서 일한다라는 책으로 나름 좀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독일로 일하러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 근데 전 아직 이 책은 못 읽어봤고 그냥 아이들 수업 시간에 문화 얘기 같은 거를 자주 해주는데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었나 더 해줄 거 없나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봤거든요. 그냥 독일 가시면 거리 음식 중에 케밥이 있는데 케밥은 터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독일에 터키에서 온 이민자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큰 집단이에요, 터키 이민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케밥과 독일에서의 빵을 같이 접목시켜서 거리 음식으로, 그래서 드너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베를린에서 제일 처음 생겼거든요. 이 여기 그림이 드너. 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 케밥이랑 좀 다른.
네, 이제 보통 케밥은 이 고기까지만 한 걸 케밥이라고 하는데, 예, 독일에서 빵 사이에 같이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독일 가시면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독일의 그런 이민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베를린에 가시면 무스타파라고 하는 케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야채 케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재밌죠? 독일인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케밥을 안 하고 따로 주는 게
없어요. 드너 케밥이라고 해요. 드너 케밥.
우선 내가 소개할 책은 플랫랜드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에드윈 A. 에버트라는 사람이 뭐 수학자나 과학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야. 신학자야, 신학자. 언어학자, 신학자, 교육학자. 그러면서 뭐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옛날에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풍자하듯이 그렇게 풍자한 그런 의미라고 책 서평이 나와서 그래서 봤는데, 정말로 그 수학적으로 그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적절하게 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할 때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아이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과연 2차원 세계에 산다면 2차원 생물은 어떨까 나름대로 이미지네이션 해봤는데, 뭐 그런 걸 너무 잘 정리해 놓은 거야. 다각형이 있는데 다각형이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걸 가진 거야. 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급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서 최고의 계급을 가진 사람은 원이야. 원은 원, 그렇지. 그들은 동그라미가 되고, 그러니까는 이 세계나 지금 세계나 마찬가지로 최고의 권력은 신과 가까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풍자를 한 거죠.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서, 각 찔리면은 부러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라서, 각이 많으면은 안정된 온화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직자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삼각형은 군인이야. 그러니까는 그렇지. 특히나 예각이 점점 작을수록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이 많아지면은 계급이 높아지고. 그런데 같은 삼각형이라도 정삼각형이면은 사각형에 가까우니까 그 삼각형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고, 이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계급이 낮은 데다가 그 중에서도 아주 뾰족한 이등병 삼각형들은 군인으로다가 쓰는 거지. 이등병 삼각형 중에 날카로운.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이 한 변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없다시피 한 거의 선과 같은 삼각형은 여자야. 그래서 여자는 선이 됐을 경우에, 선은 앞에서 보면은 안 보이잖아. 옆으로 볼 때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집안에 여자가 있어.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거기 찔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자는 위험한 존재야.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다닐 때마다 소리를 내야지 돼. 어느 순간 안 보이니까.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장치 속에서 이 세계, 그 세계나 이 세계나 마찬가지지만 이 세계가 특정한 이념과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굉장히 분화되어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런 모습들로다가, 그 안에서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위치라든가 뭐 군인이나 다양한 직종에 대한 해석들을, 그 차원을 낮추면서 정말로 은유와 풍자지.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을, 우리 사회는 여기서 군인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쭉 적어놨어요. 겉모양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근육이 많고 우락부락하면 왠지 힘세가지고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식의 선입관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다가 사람들을 겉모양으로다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풍자와 은유인 것 같아. 대놓고 그,
이퀄 시키지 않지만 읽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소리를 지르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바로 그 순간 수만 명에 이르는 그들의 백성이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가 격렬하게 커져서 마침내 수만 이등변 삼각형 군대의 함성 소리나 천명의 오각형 보병들의 소리에 버금간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군중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 나오고.
뭐 하던 책이냐? 아, 제목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봤을 때는 느껴지는 게 이근우 선생님?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이대 정신과 명예교수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치료의학, 정신치료 그리고 정신과 치료의 입문서가 없을 당시에 본인 말로는 영어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번역을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에서 개론서를 만들어냈고 최초로 정신병동, 개방정신병동 개방정, 그러니까 정신병동이 전부 최창살 그 발음 안 되는 최창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완전 개방형으로 얼마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교도소처럼 가둬놓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젊은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나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이를 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런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는 평생 동안 취업이니 시험이니 결혼 준비 등 많은 준비를 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다. 나이 드는 것도 반드시 선행학습을 해야 되고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닥치면 당황하고 실수하기가 마련인데 나이 든 후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 근데 맞는 말인 거야. 그럴지 몰랐던 거지.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걸 몰라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안 늙을 줄 알지.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늘 건강하고 아니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힘들어지는 나이가 있을 수 있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순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이 되게 어렵다. 예를 들어서 좀 그래? 그러면 오늘 12시까지 하고 자지 뭐. 근데 그 12시까지 하고 자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감당 이게 어렵고 하룻밤 새지 뭐 이거 뭐 어때? 라고 하지만 그 다음 그럼 몰아서 쭉 한번 다 읽어버리지 뭐. 몰아서 뭘 확 읽어버리면 눈이 몸에 있었던 기본적 기능들이 내만 같지 않아질 때 그때 그것이 연결되어 자신감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가끔 이 책을 이제 나도 있다고 문득 생각이 아 맞아 그때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렇게 그 말에 쉽게 짜증을 내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아 내가 워낙에 좋아하니까 내가 워낙에 좋아했던 선생님이니까 가끔 이게 양동원 선생님이 난 이 책을 양동원 선생님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양동원 선생님 가지고 떠오르는데 양동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약간 우아하신 성격 좀 점잖으신 성격이시잖아. 근데 뭘 이렇게 가끔 내가 선생님 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딱 이 표정 근데 왜 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 근데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딱 저러실 때 저게 뭘까 이랬거든.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뭐 갑자기 쑥 들어와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잠깐만 일단 이게 싫어. 이거 싫어. 안 보이는데 나보고 이렇게 보라고 하면 뭐 나보고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싫어 그럼 일단 밀어. 뭐 잠깐만 뭔데 왜 그러는데 이렇게 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재밌지 않아 봐 이랬는데 그 손을 확 밀면서 내가 와 뭔데 이렇게 되더라고.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하는 말이 누구든 나이는 들 텐데 그 나이 들음에 대한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좀 들면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뭐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런 거 말고 난 이 대목이 되게 와닿았어. 그냥 요새 부쩍 우울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우울해짐을 느낄 때 아무 이유 이제 그러면 그런 감정이 밀려 올라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왜 이러지? 요즘 내가 뭐 잠을 못 잤나? 아니야, 누구 때문인가? 아, 내 그 인간 때문에 막 이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원인을 찾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정신과 의사잖아.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슬픈 일이다. 힘도 떨어지고 병도 생기고 의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사라진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인 불안이다. 우울감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우울감을 갖고 산다. 살다 보면 나는 즐겁게 만드는 것보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보다 슬프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마치 불안이나 우울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낙천적인 사람이 있다. 그는 원래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일까? 아니다. 그들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낙천적인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정신과 의사인 나 또한 갑자기 가슴이 휑하고 맥이 쭉 풀리고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해버린다. 나는 우울하고 슬프다. 그러고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을 보거나 공부에 집중하거나 사람들을 만난다. 이처럼 우울하면 슬프다. 그러나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나는 슬프지 않다며 슬픔을 부정하거나 내가 왜 슬프지? 라는 생각에 빠져있으면 결코 우울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받아들이고 감정은 벗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다른 거랑 연결이 되는데, 감정이 내가 아니다. 법륜스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구초 오르는, 갑자기 확 올라가는 휘발성 같은 그런 기체 같은 거라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면 그게 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에너지가 커 보여서. 근데 그것은 나일 수가 없는 게, 그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생겼으면 그걸 일단 받아들이되, 그것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역시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울감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울하면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받아들이고 이제 벗어나라는 거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는 것은 내 몫이다. 이 문장이 난 되게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난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떻게 막 변화라고 하는 게 내 의지랑은 관련이 없다는 것.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해주는 일은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해주면 일어나는 것은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울증 극복의 첫 단추는 슬프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데 있다.